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편을 외교 청서에서 중국을 외교 정책에서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지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1일 정부의 외교 청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지난해 중국을 강력한 안보 우려로 표현했던 부분이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바뀌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추정된 국가 안보 전략에 따른 정부의 장기적 정책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 청서 초안은 중국의 외교적 입장과 군사활동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표현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화된 군사관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또 타이완 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북방 영토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분쟁 해결을 계속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판찬하는 외교청사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오는 3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스페인 총리실은 22일 산체스 총리가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며 30일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뒤 다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릭스 볼라뉴스 총리실 장관은 산체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핵심 이유로 시 주석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재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체스 총리는 23일 벨기에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 중 기자들에게 중국의 입장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또 평화가 찾아올 때 평화의 시작 조건을 확립하는 건 우크라이나인들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상기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23일 중미국가 온두라스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에 반발해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온두라스는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내 타이완 온두라스 80여 년의 우호 관계를 무시했고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감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온두라스 주재 대사를 즉각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비스 알바라도 온두라스 대통령 공보비서는 이날 에두아르도 레이나 외교장관이 수요일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리나 장관의 중국 방문에는 시오마레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의 딸인 시오마라 셀라야 의원이 동행했으며 이들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면서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초해 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미국 내 방역을 책임졌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이 5월부로 활동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22일 복수의 전 현직 관리를 인용해 백악관이 코로나와 관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5월에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는 워싱턴포스트에 우리는 한 국가로서 3년 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곳에 있다면서 코로나는 투자와 최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우리 노력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으며 그것과의 싸움은 행정상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면서도 비상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코로나 대응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2일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4.75%에서 5%로 올리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달 같은 수준의 인상에 이은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총 9번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디즈니 만화의 인기 캐릭터죠. 곰돌이풀을 등장인물로 쓴 새 공포 영화의 홍콩 상영이 갑자기 취소돼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 영화는 올해 1월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영되고 있는 곰돌이풀 피와 꿀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30여 개 극장에서 23일 개봉날을 잡고 당국의 마지막 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상영 이틀 전인 21일에 기술적인 이유로 상영을 취소하게 됐습니다라는 배급사의 공지가 갑자기 소셜미디어에 나온 겁니다. 로이터통신은 배급사와 홍콩 정부에 문의를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 영화 감독의 반응을 전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검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2013년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걷고 있는 모습에 곰돌이풀와 호랑이 티거와 닮았다는 얘기가 회자했었는데요. 이후에 시진핑 주석을 곰돌이풀로 풍자하거나 시진핑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에 곰돌이풀 이미지가 사용되면서 중국 당국의 관련 캐릭터 검열 사실이 있으며 또 홍콩은 법으로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상물을 상영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을 로이터통신과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영화 곰돌이풀 피와 꿀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곰돌이풀과 돼지 피글렛이 무자비하게 살인을 하는 곰과 돼지로 변한다는 줄거리의 공포 영화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북한 이슈,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서울의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통일과 인권에 대한 생각을 나눈 간담회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22도입니다. 구름이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북한은 서쪽에서 아주 나쁜 상태의 황사가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평소의 5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24일 금요일도 바깥 활동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꼭 쓰셔야겠습니다. 자강도와 양강도 지역은 맑겠고 바람도 잔잔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고 바람이 많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지역에 따라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상 2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이 끼고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5m, 동해는 오전에 물결이 4m까지 오르고 서해는 오전 물결이 3.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역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0도. 개성은 1도에서 15도, 함흥은 2도에서 10도. 원산은 4도에서 9도 사이입니다. 청진은 0도에서 9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아파트, 학교와 기숙사 건물 등을 폭격해서 사상자가 나왔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슬람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아이티에서 깽단이 수도를 거의 장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고요?
네, 러시아군이 2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과 자폭 무인기 드론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공동성명을 내놓은 바로 다음 날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어디를 공습한 겁니까?
네, 남동부에 있는 자포리자와 수도 크이우 인근의 소도시인 르지시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텔레그램에 미사일 공격을 받은 자포리자 시내 9층짜리 이 아파트 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고 러시아군이 짐승 같은 야망성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아이들이 사는 주거 지역을 폭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폭격으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도 있군요.
네, 아직 정확한 사상자 수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 이곳에서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친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지 이 정부 관계 당국자에 따르면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22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이 중태라고 합니다.
네. 자, 공습한 곳이 자포리자가 가까운 곳이죠. 유럽 최대 원전이 있는 곳인데 원전하고는 그 피격된 곳이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 원전하고 약 100km 정도 이 자동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근처에서 벌어지는 이런 폭격이 핵 관련 위협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 6개를 갖추고 있는 이 자포리자 원전이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핵연료 냉각장치를 돌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이 전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수도 크이우에서 가까운 도시도 공격을 받았고요.
네, 크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인 르지시우시인데요. 당국자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22일 새벽에 이란제 자폭 드론을 써서 르지시우에 있는 학교 건물 또 기숙사 건물 두 동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어도 8명이 사망했고 20명 이상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네, 자, 공격한 시간이 새벽이라고 하셨는데요. 기숙사이기도 하고요. 공습 당시 기숙사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조요원들이 건물 잔해를 치우고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 경찰서장은 수습한 시신들 가운데 1층 건물에서 발견된 40대 남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가 전하는 영상은 파괴된 건물 근처 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운동화와 공 같은 게 굴러다니면서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공습에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공군이 방공망이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 21대 가운데 16대를 격추했고 이 가운데 8대는 크이우 인근에서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가 이 자포리자 점령지 행정 책임자로 임명했던 이 블라디미르 로고프 수반은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쏜 이 우크라이나군 미사일이 이 아파트 단지를 강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뒷받침하라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장을 방문했다고요?
네, 22일 이 동부전선 이 도네츠크주의 격전지 바흐무트를 방문해서 이 병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병원을 찾아서 이 부상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영웅들에게 훈장을 주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도 바흐무트를 방문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날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되찾았던 이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르키우도 찾았습니다.
예. 자, 바흐무트라면 지금 뭐 몇 개월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
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꼽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던 순간에도 전투가 계속됐는데요. 이 바흐무트 전투를 이끄는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노 그룹은 바흐무트 장악이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군이 행정지가 있는 서쪽 지역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몇 주째 전황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한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2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이 포탄 전달 계획을 승인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서 회원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들이 이번 주에 20억 달러 규모의 해당 계획을 승인했고요. 이 정상들 최종 재가만 남아 있었는데요. 이 계획은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서 탄약을 보내는 것과 아니면 EU 국가들이 협력해서 더 많은 탄약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서방 동맹국들의 더 많은 포탄, 특히 155mm 포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슬람권의 아주 주요 행사인 라마단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23일 이슬람권 국가 대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22일 라마단을 맞이하는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축하와 지지 또 미국 내 이슬람 사회를 격려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자, 라마단이라고 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키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요.
네, 이게 시작되면은 무슬림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뭘 먹지 못합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은 이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 등을 모두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라마단의 다른 이름이 금식 성월인데 이거 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보니 한 달 동안 계속되는 거죠?
네, 이 많은 이슬람 국가가 23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다음 달 22일 저녁까지 한 달 동안 라마단을 지킵니다. 태양이 아니라 이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이슬람 달력에서는 이 달이 새로 뜨는 날이 한 달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마단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데요. 이 같은 이슬람권이라고 해도 나라마다 시작하는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라마단이 끝나면 또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가 시작됩니다.
네, 자, 라마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각국의 표정을 살펴볼까요?
네, 일부 아랍권 나라가 이 극심한 경제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라마단을 맞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3월에 이 강한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터키와 시리아 내 무슬림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터키의 당국에 따르면 지난 강진으로 약 1,400개의 사원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많은 무슬림들이 사원 대신에 임시 천막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말씀하신 나라들을 언급했더군요.
네, 성명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무슬림 사회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파괴적인 지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 터키와 시리아 국민들, 또 지난해 여름 홍수 피해를 당한 파키스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성명에서 그동안 미국 정부가 써오던 이 터키라는 국명 대신에 튀르키예를 써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또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요.
네, 이 전쟁 때문에 일부 중동 나라가 물가, 특히 이 곡물값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단에 사는 한 여성은 AP통신에 모든 게 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하소연했는데요. 이 수단 내 정정 불안과 사회적 불안이 물가 폭등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IT로 갑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 IT, 범죄 조직인 갱단이 수도 대부분을 장악했다는 보도가 있습니까?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지 분석가들이 이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의 90% 이상을 이 갱단이 장악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 IT에 있는 한 유엔관리가 이 수치가 대략 60%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이번에 전한 추정치는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치안을 유지해야 할 공권력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인 IT 국가인권수호 네트워크의 피에르 에스페랭스 이사는 뉴욕타임스에 경찰, 당국, 정부가 완전하게 공백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국가 경찰력이 붕괴 일보 직전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IT 경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경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엔 계산으로는 3년 전에는 수가 약 15,000명이었는데 그새 많이 그만두거나 아예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현재 9,0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무장도 빈약하고요. 급류도 적은 데다가 이 규율도 나빠져서 이 수도 대부분을 갱단이 장악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네. IT에서 경관들이 자주 공격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IT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에만 최소한 12명이 살해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경관들이 경찰서나 검문소를 버리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노조 측은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주 안에 경찰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민간치안의 일선에 있는 경찰이 갱단을 막지 못하면서 목숨을 잃는 민간인들도 많이 나온다고요.
네, 유엔에서 이번 주에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요.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만 이 IT 전역에서 2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많은 수가 집이나 거리에 있다가 저격수가 무작위로 쏜 총에 맞아 희생됐다고 합니다.
갱단이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조준 사격하는 겁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이 IT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관리들이 시민들한테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키고 정부에 의존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각자 도생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IT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네, 총리 대행, 아리알 앙리 총리 대행의 대변인인 장 주니어르 조제프 씨가 성명을 냈는데요. 정부는 이런 폭력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제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경찰이 갱단을 진압할 능력이 더 이상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네, 자, IT 정부도 역시 제대로 된 기능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이 IT에는 실질적으로 이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정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아리엘 앙리 총리 대행은 무능하다고 전반적으로 평가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원들 임기가 1월에 끝나서 지금 의회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법부가 근본적으로 부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IT가 사실 지난 2021년 7월에 당시 이 조브넬 모이지 대통령이 암살된 뒤부터 이 나라가 재기능을 못하고 이 완전하게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백악관이 오는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에게 마라라고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한 증언과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계층의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백악관 관련 소식 볼까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던 조직을 해산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5월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그리고 CNN 방송 등이 22일 전현직 관리를 인용해서 보도한 그런 내용인데요. 네.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오는 5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이 만들어진 게 언제였습니까?
네, 지난 2020년 2월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까지 미국 정부가 가장 중점을 뒀었던 그 사안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3년 동안 미국을 휩쓸면서요. 미국 역사상 최대 공중보건 위기 중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백신 등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을 이끌어온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직원이 30여 명까지로 또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코로나 대응팀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의료계와 또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예상과 달리 올겨울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지도 않았고요. 네. 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매주 2천 명에 달하긴 하지만 네. 이 팬데믹 초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제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현 행정부의 역사적인 대응의 결과로 우리는 3년 전보다 더 안전하고 또 더 나은 나라가 돼 있다며 최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투자와 노력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는 우리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행정부의 우선순위지만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코로나 대응의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성이 줄어드니까 정부 대응팀의 해산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대응팀의 일부 직원이요 이미 조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도 이 팀이 해체되면은 바이든 행정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악시우스와 그리고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코로나를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9%가 채 안 됐습니다.
예.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21년 1월에는 31%였는데요.
네.
국민들의 생각이 그동안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8%였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러 평가 항목 가운데 코로나 대응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그 걱정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축소하는 데 대한 어떤 반응은 어떨까요?
네,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코로나 대응팀을 최초로 이끌었었던 데보라 벅스 전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팀을 줄일 만큼 전염병 방지 메커니즘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러스 데이터 관리를 개선하고 또 내구성이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등 전면적인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벅스 전 조정관은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기존의 치료법이 듣지 않아서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더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한 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다고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미국이 암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암 대응 조정관을 세우지는 않았다면서 정부 대응팀이 더는 필요 없다 이런 지적인데요.
예.
의회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 비용을 민간으로 정가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비상사태 종식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부 말고 민간 쪽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대응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네. 존스홉킨스 대학도 지난 10일부터 그 팬데믹 추적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네.
해당 사이트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감염 또 이 사망자 수치 등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돼 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서 법원의 새 결정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조사와 관련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대배심의 질문에 답하고 관련 문서를 검사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 여기서 기밀 문서 관련 조사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리조트에 있는 그 자택에서 발견된 문서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시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서 정부 기록물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반환하지 않고 마랄라고 자택으로 가져간 그 정황을 포착했고요.
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방첩법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에 미 연방수사국 FBI가 마랄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기밀문건 100여 건을 포함해서 11,000건이 넘는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하고 관련된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간 기밀문건을 되찾기 위한 그 정부의 노력을 누가 방해하고 또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그 법적 싸움입니다. 이번 소송은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네.
이 소송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검찰은 작년 봄에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기밀문서 반환을 요구한 이후에 마라라고의 기밀문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M. 이반 쿠코란 씨가 제공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변호인인 코코란 씨한테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코코란 씨가 지난해 봄에 초안을 작성한 문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해당 문서는 마라라고 해서 부지런한 수색이 진행됐으며 또는 기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하지만 FBI가 압수수색에서 대량의 기밀 문서를 찾으면서 결국 이 해당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났죠. 따라서 검찰은 문서를 작성한 코코란 씨에게 증언과 또 관련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코코란 씨가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나 보군요.
네, 코코란 씨는 변호사, 의료인 간 특권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형사법 절차에 따르면요, 의료인과 변호사와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나눈 대화는 바로 이 비밀 유지 특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무부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원칙에 범죄, 사기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범죄 행위를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거나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변호사, 의뢰인 간의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해당 사안을 바로 그 예외 규정으로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을 조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실은 지난달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코코란 씨는 검찰 측에 넘길 자료에 불량 답변해야 할 질문의 범위를 제한하는 식으로 이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특검실은 이 코코란 씨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범죄, 사기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지난 17일 판사는 정부가 이 범죄, 사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예외를 결국 인정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법원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하급 법원의 결정을 번복해달라며 항소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마저 22일 연방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항소법원은 검찰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한편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사안을 연방대법원에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임금이 아주 크게 오른 그 노동자 계층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계층입니다.
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가 23일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의 기간 이 임금 하위 10%에 해당하는 그 최저임금 노동자 계층에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임금 하위 10%의 최저임금 노동자 계층이라고 하셨어요. 이러면 수준이 어느 정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입니까?
네, 연간 소득이 약 $26,100 정도인 노동자가 그 최저임금 계층에 속해 있는데요.
예.
하루 8시간 그리고 주 5일 일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급을 보면 $12.55로 월 $2,175 정도를 버는 겁니다.
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에서 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버는 시급인 14달러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겁니다.
예.
한편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 미국 노동자 임금의 중간값은 한 7만 달러가 조금 넘었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의 임금은 약 4만 7천 달러에서 14만 1천 달러 이 사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말씀하신 이 최저임금 노동자 계층의 임금이 어느 정도나 오른 겁니까?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층의 임금은 한 9% 올랐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1979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임금이 올랐다는 것이 이 보고서 설명인데요.
네네.
반면에 중간임금 노동자 계층의 임금 인상률은 2.4%에 머물렀습니다. 참고로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 최저임금 노동자 계층의 임금 인상률은 1%를 갓 넘겼고요.
네.
또 지난 2001년과 2004년 사이에서는 인상률이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 사이에 9%면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수준인데, 자, 이들 계층에서 이렇게 임금 폭이 크게 오른 거 어떤 요인인가요?
네, 보고서 설명에 따르면요, 이 정부 지원이 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취했었던 실업수당 제공, 또 세금 공제 강화, 또 거주지 퇴거 조치 금지,
네,
거주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저소득 노동자들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책을 통해서 결국 노동자들의 직업 선택권이 넓어졌다라는 걸 설명인데요. 보고서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들을 덜 절박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최악의 직업을 고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이 또 크게 오른 요인이 또 있네요.
네, 보고서는 이 코로나 초기에 이루어진 대량 해고가 오히려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역설적으로 더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
가령 좋지 못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종종 다른 좋은 기회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직장에서 해고되자 이 노동자들이 오히려 그때 더 좋은 조건의 직업을 찾을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예.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수정헌법은 그 내용에 따라서 몇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 권한 변화, 주정부 권한 제한, 선거권자 권한 변경, 그리고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미국 수정헌법 조항으로는 먼저 수정헌법 제12조를 들 수 있습니다.
선거인은 각각 자신의 주위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자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1804년 수정헌법 12조가 인준되기 전까지 각주 선거인단은 대통령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에게 투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1800년 선거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헌법 수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정헌법 제12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분리해 투표하도록 하고 각 경우에 있어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 가운데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최다 득표자 3명 가운데 하원이 주별로 한 표씩 행사해 뽑도록 하고 부통령의 경우 최다 득표자 2명 가운데 상원이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정헌법 제20조는 레임덕 수정 조항으로도 불립니다.
Democrat Joseph R. Biden, Barack Obama's former vice president, became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 조항이 나오기 전까지 11월에 당선된 대통령이 다음해 3월까지 집무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동시에 당선된 상하 양원 의원들도 역시 3월 4일에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인준된 수정헌법 제20조는 양원위원과 대통령 임기를 조정해 11월에 당선된 의원들은 다음해 1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대통령은 이해 1월 20일에 취임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한 사임하는 경우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또 부통령직이 사임 또는 사망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상하원 양원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과 행정부 고위관리가 대통령이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상원의장 대행과 하원의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서면 통고와 동시에 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임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는 서면 통고로 끝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다섯 번째 시간으로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조항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남북한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나누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생 통일단체 통일대학생 동아리 연합입니다. 올해 새로운 활동가를 뽑아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했다는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이 대학생들의 활동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혹시 북한 인권이나 통일에 관심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네. 다른 학교 동아리와 교류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있다.
아, 저한테도 하나 물어봐 주세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통일대학생 동아리연합 USAU 회원들이 참여한 통일 북한인권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원들도 올해 처음 만났기 때문에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 USAU는 국위 사무국원을 새롭게 뽑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활동으로 주한미국 대사관과 통일, 북한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한 건데요. USAU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김승현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통일대학생 동아리연합, 줄여가지고 통대동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University Student Association for Unification. 줄여가지고 UFAU라고 불리기도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통일이나 북한 인권 관련 대학생 단체로서 약 250명의 학생들이 저희 통대동연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00명이 넘는 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저희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연합 동아리이기 때문에 저희 연합 안에는 11개 대학교, 13개 동아리가 소속이 되어 있고요.
남북 출신 25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USAU의 주요 활동은 어떤 걸까요?
여러 기관들, 단체들, 그리고 북향민 커뮤니티와 같이 활동하면서 대학생들의 의견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국내 사회에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약 100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저희 연합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이제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그분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저희의 두 번째 역할인 것 같아요. 북한 이탈 주민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 남한 청년과 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조금 가지고 있던 편견을 씻어내는 것,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한미국 대사관과 함께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USAU 8기 이재원 부대표입니다.
우선 저희 단체를 소개해야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요. 오늘 처음 본 외교관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단체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올해 있을 활동 계획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H 서울 이 자리에서 앞으로 또 세미나를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면 좋을까 그걸 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5월에 저희 통대동연회 회장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지 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USAU도 SNS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SNS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간담회에 참가한 USAU 회원들의 발표가 이어졌고요. 발표 후에는 주한미국 대사관 외교 담당관들과 서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며 소통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청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조시 루스틱 씨는 간담회 소감에 대해 이렇게 전했는데요. 박서경 씨의 통역으로 들어봅니다.
I was really impressed with the ideas today. It was
굉장히 이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북한 이슈, 일단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사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들이 제안한 것이 저희 대사관 프로젝트와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아서 그것도 좀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뭐 SNS를 활용하고 청년들을 이런 활동에 참여시키는 일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오늘 학생들이 제안한 것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정말 이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USAU는 단체 의견을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공유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각국의 대사관들 또 국제 기구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또 어떤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다시 김승현 대표입니다.
우선 미국 대사관과 5월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남한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간담회가 한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주한 대사관들과 함께 이제 북한 인권이나 통일 등을 다루는 여러 세미나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번에 의미 있고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따로 있는데요. 올해가 UN 인권 선언 발표하고 75주년이에요. 의미 있는 연도다 보니까 저희가 OHCHR 서울이랑 함께 해가지고 북한 강제 실종 전시회를 12월 달에 대대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전시회는 USAU 사업기획부에서 매니저로 활동하는 구기 박수빈 학생이 맡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북한 강제실종 전시회가 있어요. 서울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후원으로 진행되는 전시회인데 거기서 제가 기획안 수정이랑 작업을 직접적으로 해서 대외협력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무소와 미팅을 해서 컨펌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기획안이라는 게 굉장히 공식적인 만남을 위해서 거치는 사전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북한 인권이라는 게 국제법이 항상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 관련 자료들도 찾아야 되고 문헌들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접근을 해야지 이 북한 인권을 청년이나 저희 한국 사회에 전파를 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빈 학생은 단체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이번 첫 행사에 정말 운 좋게 미국 대사관과 저희 사무과 처음으로 최초로 진행하는 행사인데 거기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이 밖에도 다른 대사관들하고도 북한 인권하고 여성 인권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아무래도 제가 국제기구 진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국제법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사관들하고 많이 협력을 하다 보면 협력 능력도 기를 수 있고 또 인력 네트워크도 같이 쌓으면서 국제법 전문가로 양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첫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민 한리아 학생은 대학 생활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 또 탈북민으로서 단체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단체 활동을 통해 이 탈북민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북한에서 온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밝히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고 그걸 밝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북한에서 왔다는 편견부터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대하는 게 많아서 두려움에 앞서가지고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못하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10대, 20대 청년들이 북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인식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좀 한민족으로서 서로 차별화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잘 살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부대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청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관심만 두어도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그 북한 인권을 포함한 통일 분야에 관심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저는 진정한 평화 분위기 조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게, 더 북한과의 사회가 원만하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승현 대표는 한국 최대 대학생 통일 동아리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올해 새롭게 정한 목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목표를 되게 거창하게 하나 세워본 것 같아요. 통일 대학생 동아리 연합이라는 동아리에서 한 발 더 벗어나서 한반도 안에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허브, 즉 거점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소하지만 통일 대학생 동아리 하나 사무실도 차려가지고 그 안에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대학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과정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저희의 활동을 알리면서 최대 대학생 통일 동아리가 아니라 거의 유일무이하게 가장 큰 대학생 통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애착이 간다, 정이 많이 들었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can I borrow your pen for a minute?
Sorry, I can't lend it to you. I'm attached to it. This pen has been with me for a long time, and I have a sentimental attachment to it. It's kind of like a good luck charm.
Oh, I see. Well, I can understand that. I have a favorite blanket that I'm attached to, and I would never lend it to anyone.
Exactly. It's like that. But I'm sure you can find another pen. Sorry about that.
제가 잔에게 볼펜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애착하는 물건이라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애착이 간다는 표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m attached to it. Attached to.
어떤 것에 애착을 가지다, 정이 들다, 아끼다 이런 뜻입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Can I borrow your pen for a minute?
펜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Sorry, I can't lend it to you.
미안합니다. 빌려줄 수 없어요.
I'm attached to it.
내가 애착하는 물건입니다.
This pen has been with me for a long time.
이 펜은 나와 오래 함께 했어요.
I have a sentimental attachment to it.
나는 이것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어요.
I have a favorite blanket that I'm attached to.
나는 애착이 가는 가장 좋아하는 담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사람에게 정이 든다는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attached to.
어떤 것에 어떤 사람의 애착을 갖게 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hy do you still keep that old stuffed animal on your desk?
Oh, that's my teddy bear. I had him since I was a kid.
I understand sentimental value, but isn't it time to let go?
I know. But the thing is, I get attached to people and things so easily. Once they are part of my life, I have a hard time letting go.
I see. Well, it'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제가 사람들과 물건들에 쉽게 정이 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I get attached to people and things so easily. Get attached to.
어떤 것에 애착을 갖게 되다. 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정을 줍니다.
I get attached to people so easily. I understand sentimental value, but isn't it time to let go?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떠나보내야 할 때 아닌가요?
Sentimental value.
보통 어떤 물건이 돈으로 따지면 값어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대화에서는 곰인형이 바로 그런 물건이었죠.
This teddy bear has sentimental value to me.
이 곰인형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애착이 간다.
I'm attached to i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Can I borrow your pen for a minute?
Sorry, I can't lend it to you. I'm attached to it. This pen has been with me for a long time, and I have a sentimental attachment to it. It's kind of like a good luck charm.
Oh, I see. Well, I can understand that. I have a favorite blanket that I'm attached to, and I would never lend it to anyone.
Exactly. It's like that. But I'm sure you can find another pen. Sorry about that.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애착이 가요.
I'm attached to it.
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정을 줍니다.
I get attached to people so easily.
이것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This has sentimental value to me.
아끼는 물건이나 사람의 정이 든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